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모여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게 하시고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또 예배의 단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혹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를 믿는 모두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주님 늘 앉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특별히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며 그 교훈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 좀 생각하시다. 주일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수요일 밤에 이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진리는 갈라디아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음부, 음부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음부, 음란한 여자라 이르되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같이 사귀거나 가까이 하면은 음란한 여자라고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결혼의 비유, 결혼의 비유를 들어 증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은, 그래요? 결혼이라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죽었으므로 그와의 부부관계가 끝났기 때문이지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해야 된다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다. 4절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벌을 우리가 모면하게 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인격과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이치다.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구원 얻기 전에 상태를 가리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의 정욕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했고 죄의 정욕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기관들을 다스려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죄짓고 죄짓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간혹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되고 변명으로 무마되었습니다. 6절 보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 그러니까 영, 그런데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NASB, NIB, 근래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성령님의 새로, 그냥 영, 우리의 육신의 영, 우리의 사람의 영 하는 그 영이 아니고 성령님. 좀 어렵죠. 원문 성경에는 그냥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그냥 영이라는 말로만, 푸뉴마라는 말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말인데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옛것이죠. 율법 조문의 옛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라는 말은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장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 남편이 죽고 자유해진 여인과 같이, 예, 율법으로부터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바울은 6장 14절에서도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벌써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표현이죠. 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갈라디아 3장 23절,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의 선언이에요. 자유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 갈라디아서에는 그는 그 서신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방종에 떨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 그것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방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구원 얻은 거지, 구원을 하고 나서 죄 가운데 살려면 그건 구원도 아니죠.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했는데 구원한 결과 계속 죄만 짓게 버려둔다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구원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6장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활동을 가르치며,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의 조문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성도에게 성화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때때로 성도에게 죄와 연약이 있으나 그가 낙심치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이 자유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의 공포와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 힘이 돼서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의를 붙들고 힘을 얻고 다시 또 분발해서 전진하게 된다. 7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제까지 말한 내용이 율법을 정죄하는 인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말씀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말씀들을 읽고 아, 이제 율법은 끝났구나, 계명자만 들어도 아, 그건 율법주의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가 죄냐고 묻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차적인 역할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죄를 깨우쳐주고 또 이제는 그 법의 정로로 가게 하기 때문에 8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자 여기 앞에서 제가 다 읽었는가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각양 죄를 만들었습니다.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고 죄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성질과 행위들이 드러납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나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율법이 이를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할 율법이 실제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는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결국 죽게 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12절 보십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율법의 그 역할을 이게 잘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악되지 않다. 율법은 실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도덕법은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지 신약 성경도 도덕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신약 성경도 여전히 복음을 우리에게 증가한 신약 성경도 도덕법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 자체가 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못되고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하고 죄를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편이 되고 그러나 여전히 그 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니까 지켜져야 되는 법이란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은 구원 얻은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정로, 인생의 정로를 보여. 왜? 그 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니까.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신령하다. 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율법하면은 마치 아주 부정적이게 그건 율법주의야.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야. 그렇게 잘못 알고 율법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당신은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흔히 반율법주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잘못 나가면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에 대해서 건전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을 즐거이 행할 수 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 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성만 드러내고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죄가 심히 죄악됨을 드러낸 것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선악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내가 라는 말을 본문에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싸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 자신이 내면적으로 이런 갈등이, 그것은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선악 간의 싸움입니다. 성도에게는 몸의 연약성, 곧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몸의 죄성,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치 못합니다. 율법은 영적이지만 신령하다. 율법은 영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은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 있고 때때로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16절을 보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기시모한 어떤 이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이라는 말은 6절이나 또 8장 1절에도 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러니까 구원 얻은 후 말이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구원 얻은 성도가 범죄하는 것은 참된 자아가 아니다. 내가 아니란 말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는 지금 두 개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은 지금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심오한 얘기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속사람, 여기 22절에 가서 표현하는 속사람 혹은 새사람, 에베소 4장 24절의 표현은 새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자, 성도의,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속사람 혹은 새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생명 안에서 살려 합니다. 구원 얻은 중생한 자들은 의와 생명 안에서 삽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통신학에서는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변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지배적, 주도적 성향, 지배적 성향이, 성향이 변해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예요. 구원 얻은 중생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성도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율법을 거슬러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참된 자아의 행위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라는 나는 참된 자아를 가르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말은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의 행위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참된 자아가 있고 육신에 남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다. 죄성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악 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정말 구원 얻은 자라면은, 중생한 자라면 내 속에 참된 자, 참된 자라는 것이 있다. 속사람 또 새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그 중생한 새 생명을 내가 붙들어야 돼.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참으로 내 속에 죄성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갈등하고 있지만 이 죄성은 죽여야 할 성질이고, 내 속에 살아있는 예, 참된 자아를 내가 붙들고 내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18절 계속 보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죄니라. 또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내 속 곧 내 육신, 육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말이나 또 몸이라고 말하는 소마라는 말이나 단어는 두 단어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의 이 지금 서신에서는 이 둘이 거의 어떤 데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도의 남은 죄성은 육신, 즉 바울의 표현은 육신, 사르크스, 육신, 또 때때로는 몸이라고 말하면 여기 24절에 가면 몸이라는 육신에 있다고 보입니다. 죄성이, 죄성은 육신에 있다고 보입니다. 원함이 내게 있다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가, 참된 자아가 의와 선을 원함을 나타냅니다. 원함이 내게 있다. 참된 중생한 자아는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라는 그 참된 자아가 의와 선을 원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소원이요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입니다. 아까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성향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만 이러한 소원을 가집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고 때때로 단지 때때로 양심의 가책 정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후에도 원함은 있으나 바울의 지금 본문의 표현대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곧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성인 것입니다. 선을 원하는 것은 참된 자아요 선을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참된 자아와 죄성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질인 것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옛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면 새 사람과 옛사람 사이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21절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지금 굉장히 우리의 심리적으로 심오한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성화의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싸움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묘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을 행하는 참된 자아도 있고 또 악이라는 죄성도 내 속에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여기 속사람은 참된 자아라고 부르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내 몸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 성경들은로 표현하면 마음이 아니고 생각에 가깝습니다. 우리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영어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heart라는 말 카르디아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heart라는 마음도 있고 누스라고 지금 말하는 그것은 마인드 그건 생각에 가깝습니다. 마인드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가까운 마음이 있고 heart 지정의 이 중심인 heart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 누스는 마인드, 생각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생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내가 지금 변화를 받은 내 마음은 참 자, 속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법,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몸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죄악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속에 남아요. 성도는 자신 속에 두 가지 모순된 성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참된 자아의 소원으로서 선을 행하려 하는 성향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악을 행하려 하는 성향입니다. 속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참자아는 마음, 곧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다른 한 성향이 있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 속에는 이 대립된 두 가지 성향이 있고 항상 내면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생각의 법이라는 것과 또 육신의 법의 다른 한 법이라고 말하는 죄성의 법, 죄성이라는 것이 둘이 충돌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24절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고백이 아닙니다. 네.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도 우리가 성경주석을 다 쓴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건 중생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석하는데 제 생각에 잘못된 주석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개혁신학자들의 주석은 이 로마서 7장은 중생한 후에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그대로 다 심리적인 묘사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아까 마음 누스는 뭐라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기 육신은 죄성을 말해, 죄성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아까 몸은 여기서는 소마, 우리 그야말로 본 바디입니다. 바디라고 영어로 몸인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부활체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이 죄성을 가지고 갑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성과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날 때에 우리는 완전 성화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몸에 있는 죄성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7장에는 지금 이것까지가 나오지만은 다음 우리가 주일 오전에 생각할 8장에 들어가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단순히 이러한 내 속사람의 변화된 새 성향과 또 몸에 남은 죄성과의 싸움의 문제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8장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진리가 8장의 진리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7장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의 탄식이 바로 성도들의 탄식과 신음임을 생각합니다. 생각의 성향과 육신의 성향의 싸움으로 성도는 피곤해집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 즉 성화는 이러한 싸움과 탄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표현대로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의에 대해 점점 삽니다. 우리의 실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수없이 많은 싸움과 갈등과 또는 실패와 다시 회개와 주님 앞에서 또 다시 일어남과 이런 많은 싸움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터진 것 같지만은, 저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도 저런 걸 보면은 성화는 없는가 봐요. 예. 건설권은 없습니다. 성안은 없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저러잖아요. 예. 모범이 돼야 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런 실망감도 있겠지요. 예. 그렇게 보일 정도로 성화는 더딥니다. 참 더디고 부족한 것이 사람의 성화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많이 깨달음도 나아지고 싸움이 있지만은 실패가 있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서 주의 형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성화는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예? 더뎌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이 있고 승리적입니다. 비록 구원 얻은 성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만 성도들이 탄식과 신음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의롭다 하심 때문이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말할 때 성화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다. 그렇게 기독교 윤리책에서 성화의 원동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의 때문에 여기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기쁨의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도 육신의 건강의 상태도 항상 기뻐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칭의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죄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의를 이미 얻었고 최종적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최종적 구원이 영육의 완전한 구원, 그거를 우리가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약속된 것입니다.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본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7장의 중요한 진리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놀라운 진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진리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지 않고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따라 이제 행하지 않고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우리가 늘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의 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담대히 오늘도 의와 거룩과 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 오늘 7장의 진리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죄성이 남아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이 남은 죄성으로 인한 내면적 싸움이 항상 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의 갈등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7장은 단순히 죄성과 우리의 새 성향이라고 하는 참 속사람과의 갈등을 말했지만 갈라디아 5장 17절은 좀 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의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마침 우리는 때때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탄식과 신음 속에서 점점 거룩해 갑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많은 실패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넘어지는 경험 속에서 서서히 서서히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미 얻은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기업의 보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음과 탄식이 있지만은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과 자유 속에서 의와 선과 사랑을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속에 갈등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또 조금 나누고 증거하여 싸우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 속에 내면적 갈등과 싸움이 늘 있고 죽을 때까지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이 거룩한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